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제가 다소 긴 본문입니다만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5주 만에 우리 야곱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야곱의 인생은 제4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1막의 야곱의 인생은 이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쟁취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직전까지의 일을 담고 있죠. 제2막은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아내들을 얻고 또 거기서 또 삼촌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식도 낳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국면에는 라반이 이제 야곱을 속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아내들이 경쟁하고 시기해서 불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이 이제 제2막의 야곱의 인생의 후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3막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새로 형성된 가족들과 재화를 가지고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일, 그리고 또 고향의 아버지의 집에 이제 정착하게 된 사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제4막은 한 130살쯤 되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장수했죠. 130살쯤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일어나는 일, 이제 죽음 때까지 그 일을 담은 이야기로 이제 제3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3막과 제4막에 있어서는 이제 창세기 저자가 이제 많은 그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당한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창세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들을 이제 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줄기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과 이렇게 병행시켜 놓고 섞어 놓으면서 이야기의 스케일을 이렇게 점점 더 크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이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구속사에 필요한 어떠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이제 제2막의 인생에서 이제 후미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후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라는 말을 썼는지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뭐 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후로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이 지금 제2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첫눈에 라헬을 보고 반해버렸죠. 그리고 거기 그 라반의 집에서 그 타향에서 새롭게 살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와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죠. 라헬을 만약에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다면 야곱은 아마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선상에서 보게 되면 그 요셉은 바로 장남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 이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또 많이 받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 요셉을 얻은 후에 요셉 라헬에게서 딱 하나 나온 아들입니다. 물론 뒤에 베냐민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는 요셉 하나죠. 요셉을 딱 낳자마자 야곱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강렬한 바람과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드렸던 바가 있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래서 야곱은 떠날 때부터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그 중요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 땅에서의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은 그렇게 해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꿈을 실현할 때가 바로 요셉을 낳고 난 후에 왔다라고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당장 떠나야 되겠다는 그때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야곱이 라반에게 무언가 수를 제안하죠.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려야만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지만 6년이란 시간을 그 양떼를 치는데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25절 후반부 이하부터 라반과 야곱의 이제 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라반의 부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뭐 그 외에는 중요한 역할이 없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부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해주고 난 후부터는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성실하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20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부를 벌게 해주고서는 떠나게 하니까 그래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은 어떻게 하지? 나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탐욕의 생각이 더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달라고 부탁했죠.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제 라반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자신의 그 바람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더해져서 야곱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야곱이 더 이상 라반을 위해서 일하기 싫었던 이유는 라반에게 지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것이죠. 한다고 해놓고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두세 번은 참고 지나갈 수 있지만 야곱이 나중에 31장에서 말하는 대로 열 번이나 그렇게 바꿨다면 그러면 더 이상 속기 싫겠죠. 라반은 속임수가 매우 대단했던 자였거든요. 자기 이득밖에 취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이렇게 피폐해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기 때문에 늘 말을 바꾸어가면서 아주 굉장히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이용하니까 그 이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용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계속 붙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품삯을 야곱에게 정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야곱은 유인한 것이죠.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모험이 있는 강수를 둡니다. 재밌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수위죠. 야곱은 결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달라 요즘식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줄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외삼촌의 양떼들을 이용해서 지금 잘 길러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품삯을 자기가 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제안을 합니다. 이 양떼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들, 특별한 것들이죠. 그죠? 이 특별한 놈들은 잘 나오지 않죠. 근데 이 특별한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 정도면 자기가 한번 계산에 이제 합당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수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미 식구는 많아졌죠. 대식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죠.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야곱도 정당하게 외삼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자기가 개발해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나쁜 수도 아닙니다. 야곱이 옛날에 한번 형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짓은 이제 내가 다시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아마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끌어서 자신의 재물을 이제 모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은 이것이었죠. 뭐 좀 복잡합니다. 양떼들을 다 지키고 이제 먹이면서 길러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뭐 이게 다 특별한 것이니까요. 제가 이제 특별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자기가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라반이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좋다 그렇게 해라라고 야곱에게는 말해놓고 자기 아들들에게는 당장에 지금 내 양떼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특별한 놈들 다 골라내라 그리고 특별한 놈들 하니까 좀 이상해요. 특별한 것들을 얘기하죠. 특별한 것들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 특별한 것들 하여튼 뭐 골라내라. 그리고 보통 것들만 야곱에게 줘라. 그러면 이제 특별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수를 부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양떼들과 야곱에게 맡기는 양떼들 사흘길이 멀게 멀리 뛰어났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게. 라반답죠, 그죠? 이제 야곱은 이제 보통 것들만 이제 가득 채운 가운데 이제 양떼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한 일이 뭐였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풍나무 뭐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줄기를 이렇게 벗기면 그러면 그 속은 하얗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로 또는 얼룩진 무늬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겨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교배할 때 또는 물을 먹일 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양들이 신기하게 특별한 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전학적이나 아니면은 그 생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한 놈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미신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야곱이 결코 빈털터리의 그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일반적으로 뭐 미신 삼아 사용하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야곱의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후에 31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말을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 수고를 보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떼를 기를 때 그런 방법을 썼던 것, 또 자기의 그 힘들었던 그 심정 또는 그 악천후가 다칠 때 당했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쓴 것은 튼튼한 양들로 이제 채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인정되고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이 양떼들을 다 끌고 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트집 잡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갈 차비가 되어 있는 이때 다음 본문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챘다. 막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막 이제 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간 다음에도 라반이 막 이제 그 야곱의 그 일가를 이미 떠난 일가를 찾아와서 또 추격하고 방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야곱을 보내시는 거기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며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라반과 야곱이 과연 같이 붙어있을 자인지 헤어져야 할 자인지 붙어있다면 어떤 자세로 붙어있어야 되고 헤어져야 된다면 어떤 자세로 헤어져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라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위대한 그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팡세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옳고 정당하고, 그죠?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라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죠? 전형적으로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라반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이 자기 탐욕이라는 줄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원판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라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는 매우 밝고 영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는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탐욕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탐욕은 차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갈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틈새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죠. 탐욕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반의 모습은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그 죄성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뭐 라반처럼 물질에 어두워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에 우리는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에 붙들리든지, 명예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집착의 대상에 붙들리든지, 어떤 재미에 붙들리든지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차폐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라도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의 단절감은 한 번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고 더 강도 있게, 더 다양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단절감 너머로 타성까지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성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은 죄의 증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면 타인과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죠. 뭐 소외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단절감 속에서 타성까지 붙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되죠. 뭐 강력한 어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길러지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냥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성이 붙어버리면은 두 가지 무서운 일. 첫 번째 것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고한 목표인 사랑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무서운 단절의 타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증상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나와 내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놓고 심신이 붙어서 사는데 내가 내 자신의 한층 더 깊은 곳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 근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켜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뭐 우울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은 분들 없죠. 요즘은 그 우울증이 감기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감기 안 걸리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우울의 그 증상 속에서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우울대 빠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내가 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싶고 이렇게 싶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울함이 지속될수록 자신을 차폐시키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폐시키고 나의 긍정적인 것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깊게 서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더 다이내믹하게 이끌리고 형성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하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밖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계시는 타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바로 그 대상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믿음이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우울 속에서의 모든 증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구하고 그리고 또 열려 있으면 은혜의 빛은 그 틈새를 타고 내게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내드리면 됩니다. 조금만 내드리면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다가서는 것이 급선무이라 이 말입니다. 우울 속에 빠졌을 때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결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까이 살면서도 계속해서 단절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좋은 생각으로서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말 우리 자신의 원판을 내려놓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다가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분께로 내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실현에 옮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의 원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죄인인 줄 아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라반은 단절의 그 타성에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절의 타성에 그 늪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라반의 현실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막의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을 다 통틀어서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라반과 같은 자를 상대하면서 20년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번번이 속고 이용당하고 정말 아무리 자존심 없는 사람이라도 1, 2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20년이라는 그 긴 시기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과 수고는 늘 라반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그리고 다 소모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영리한 야곱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뒤집어졌겠습니까? 십수년 동안 자식을 낳는 동안에도 아내들이 파로 나누어져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불화 속에 자기가 그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런 그 불쌍한 남편으로서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굉장히 비극적이고 처참한 지경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원래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그 상황을 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바뀌었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뭐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나는 미래를 뒤집을 역사를 내가 지금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모진 시련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런 각오와 결단 속에서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답은 그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났죠, 하나님을. 그 만난 하나님이 20년을 지탱하게 해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본문에 나보면은 20년 정도 될 때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이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압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고 있을 때 나를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도 자신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씨앗으로라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한두 번 테스트를 당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경우 지금 20년 당했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의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20년만 테스트 당한 것 아니죠? 라반의 집에서만 20년이죠, 그죠? 20년 있었는데 20년. 그리고 이제 야곱의 제3막의 인생으로 들어가면 더 비참하고 더 충격적인 그런 시험들이 야곱에게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닥치면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야곱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의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내가 시험을 안 당해서 내가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즉 구약 성경에 복 있는 사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이라는 말은 내가 형통하고 내가 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의 자기의 길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도를 가는 그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편안하고 순탄하고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것도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명예롭고 숭고한 축복은 아직 모르는 분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괴롭습니다만 영혼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진리의 옳은 길에 맡기고 정진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무척 무척 큽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야. 저 사람은 고난 목사로구나. 이런 그 악한 별명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로 끝날 수 있고 축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매 순간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고난이고 주님조차도 처음에는 피해가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것들을 보십시오.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영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삶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경우도 축복으로 화한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리고 충만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림과 충만함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단절 속에서는, 라반과 같은 삶 속에서는 아무리 친하게, 아무리 가까이, 아무리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도 단절의 그 현상만 뚜렷해지고 다양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충만함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타인과 하나 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본 단절의 표상으로의 라반, 그리고 하나님께로 열린 표상으로서의 야곱,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은 헤어져야 될 사이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헤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언급하지도 않고, 나중에 보겠지만 라반은 딸들과의 어떤 자신의 탐욕의 대가로 결별당했던 딸들로부터 결별당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절의 인간 라반과 열림의 인간 또 이 야곱이 어떤 관계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절된, 조금이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단절된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단절된 세속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그 상태로 간다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와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세속을 배우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붙어서 사는 방식을 새롭게 터득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터득하려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붙여진 사람입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붙여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입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입니까? 답은 확실하죠, 그죠? 야곱은 빈털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종처럼 얻어먹고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에게 종속된 자로서 야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직장과 세속 친구들에게 성도된 우리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직장과 세속 친구들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속에 나갈 때 그 세속에 대해서 늘 종속적인 그런 느낌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나갔을 때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같이 보이면은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위축을 느끼고.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과 교회,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크고 강력한 존재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느 쪽이 더 숭고한 가치가 있고 어느 쪽이 더 진정한 권위가 있고 어느 쪽이 더 생명의 본질이 있고 어느 쪽이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가족 중에서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들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제가 분명하게 배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부모님 덕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의존하고 있지만 아, 부모님들 내게 붙여진 분들이다. 동생들 내게 붙여진 아이들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서포트하시고 그리고 저를 학비를 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주눅이 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거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야곱이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성질대로 하지 않고 맞서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품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맞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야곱과 같은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한 단계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창세기 우리 31장까지 좀 미리 앞서서 땡겨서 읽으시면서 야곱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단절된 표상으로서의 라반과 또 열림의 표상으로서의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주님께 열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세속에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가 세속의 방식을 배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열린 자로서의 자긍심과 그리고 분명히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뜨겁게 우리 좌우의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려서 힘있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또 친교실에서 식사 교제하시면서 또 탁구대회 또 진행하면서 우리 또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배송 하고 난 후에 축도